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또 세밀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온 교회를 깨우시고 각 가정과 또 이동 중에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이런저런 사회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사회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찬양을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각자 개개인들이 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서 교단은 전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며 더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3장 1절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말라기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39권에 해당되는 말라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신약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을 의지하였고 또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첫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내용이 흐려지고 또 이런저런 사회의 많은 철학과 사조와 이념이 떠돌고 들어오면서 성경 해석 또한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페이스북을 요즘 보게 되어지면 뭐 동성애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양쪽으로 비치해 놓고 정부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동성애인가 교회인가 이렇게 말하는 그 우파 진영의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죄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상처를 입고 또 교회는 발끈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온 매스컴에 또 SNS에 떠들고 있는 것들을 계속 봐요. 그래서 뭐 교회가 항상 아니 세상이 항상 좌우로 나뉘고 교회 또한 그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별히 말라기를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물론 말라기 끝난 다음에 전체 구약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두 번 시간을 또 갖기 원합니다만은, 원래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왜 그것이 쓰여졌고, 그리고 왜 그것이 기록됐는지를 반드시 아는 각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스가랴를 읽었을 때 스가랴가 전했던 그 복음 100년 뒤에 등장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전했던 스가랴서 내용에 스가랴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지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스가랴서를 이렇게 요약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큰 부흥이 수년 내에 부흥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큰 번창이 있을 거야. 어떤 번창이 있냐? 주변 국가들이 우리 옷자락을 잡을 정도로 큰 번창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성전을 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1년, 2년, 3년, 100년쯤 지난 거야. 100년쯤 지났는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야.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뭔가가 믿음의 방향이 점점 식게 되는 거예요. 식게 되어지고 우리 부흥시킨다며 우리를 번창시킨다며 왜 현실이 왜 우리에게 현실이 이모냥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믿음이 확 떨어져요. 한두 명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누군가가 아니 제사장 그룹만이라도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왕들이 좋은 왕들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약을 받고 100년이 지났다고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지서에서 봤던 것처럼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계속 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년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하겠다. 그 말에 또 발끈해가지고 왜 멸망케 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왜 우리를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게 말 됩니까?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 선한 민족을 들어야지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칩니까?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통해서 말라기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수년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키시고 왜 약속을 성취 안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거 아니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 형국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 또한 그렇게 주 앞에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렇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주의 은혜도 있었고 주의 심판도 있었고 주의 경고하심도 있었고 또 주의 도우심도 있었고 주의 함께하심도 있었고 많은 과정들이 선지서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 발견을 해요.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 왕, 그렇죠?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또 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그런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세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스가랴,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거의 그런 페르시아, 이란,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배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특권의식. 지난번 요나에게도 우리가 그 내용을 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의식.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 왜요? 저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머리를, 그늘을 가려우는 그 박농쿨, 잎사귀도 귀하게 여기면서 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저 성에 있는데 넌 저 성에 귀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되묻잖아요. 요나는 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큰 개혁과 큰 각성과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요나가 목격했죠. 그것으로 요나서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그 나를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를 구원한 것은 그, 너를 구원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스가랴서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네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긍휼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게 된 것이지 너희의 어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여호와를 열심히 잘 경외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큰 긍휼 가운데서 긍휼 때문에 긍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인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역할과 너에게 어떤 그 기준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하냐. 여러분, 믿음을 글로 옮겨 넣어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야. 모세를 바라본다. 창출내면신 모세경이 모세가 쓴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하심 속에서 그 내용에서 뭘 볼 수 있냐? 모세의 신앙을 보는 거야. 모세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갖는 거야. 모세의 신앙을 글로 써놓은 것이, 써나 정리한 것이 모세가 갖고 있던 신학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학이 있다는 얘기야. 신학이 있다는 것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우리 삼일체를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삼일체를 안 하기도 하는 거야. 너무 겸손하고 진실되고 여호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들어가 보게 되면 신학이 다른 거예요. 저는 신학자들이 동성애자 찬성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성경에서 동성에 대한 주장이 맞냐? 가난한 자, 차별받는 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많은 것들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범하면서 왜 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시하냐? 그런 주장하는, 그런 주장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섬찟했어요. 야, 이렇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 고대 사회 때 있던 그런 식견을 지금도 똑같이 받는 것이 맞냐? 지금도 똑같이 현대화 사회에서, 이 고도화된 이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했고 의식이 발전했고 삶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동성애가 맞냐? 엄청 많습니다. 동성애가 이곳 저곳에서 엄청 많아요. 그럼 그들은 주 앞에 못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가 죄는 밉지만 그 동성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동의하고 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또 복잡하고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고 저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섞여 있고 교회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 신학자의 방향, 말하는 방향도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지만 이 사회가 그런 사회에서 그런 복잡한 많은 사회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달려야 된다.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어저께든 그저께든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볼 때 참 뭐랄까요?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봐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참 두려운 거야. 그런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선민이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 우리에게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할례를 준수한 민족이고 이런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는 생각들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적용해서 말하면 대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걸 퉁치는 거예요. 나 대예배 드려.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주 앞에 제사를 드려. 나 할례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린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이 생각들이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는 삶보다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곳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자기들이 그 속에서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된 불신앙, 일반화된 불신앙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성취 안 될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큰 불신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회의적이고 믿음이 회의적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수종 들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맞네 틀리네 그러면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경우가 빈정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그들이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냉소주의.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되든 교회에서 말하는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 가난 성도라고요. 가난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꼭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그곳이 그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똑바르면 얼마나 똑바르다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바르면 본인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성경을 딱 두고서 교회를 전면에 두고서 난도질하고 찌르고 구분하고 그런 일들을 현실 교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형식주의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외식을 일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제사 드리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는데 막상 그들은 개인 삶에 심취해서 삶을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짓고 눈가에 미소를 지면서 웃는 얼굴로 하늘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삶을 막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즐거워서 너무 직장이 잘 돼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마음은 심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막상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막상 말씀을 안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양분되어지고 교회가 항상 양극화되어지고 교회가 항상 덜렁덜렁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 앞에선 현실 참여하는 많은 목사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 그것으로 교회가 쭉 나눠져 있고요. 이런저런 의견과 이런저런 관점으로 교회가 쭉쭉 나눠져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들 가운데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외식주의가 되어서 그들은 제사를 한 번 드린 걸로 모든 걸 퉁치고 본인은 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렇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시 전달을 하면서 말라기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런 시각을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부터 좀 말씀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란 이름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여기 한 번 나와요. 이름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거 읽어보면요 등장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이름이 나온 인물들, 특별히 신약을 봐도 뭐 브리스가 부부랄지 뭐 그 예를 들면 그 고린도서 거기 사도행전 그런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적은 이름이 뭐냐, 말라기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 신약이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에서 마지막 예언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라기가 어떤 형태냐면요 읽다 보면 느끼시고 지금 쉬운 성경 읽으면 금방 느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지고 이런 좀 논평 막 좀 논쟁 같은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백성들 입장이죠.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말라기에 처음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여섯 개 정도의 논쟁이 나와요. 그게 전체 말라기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에 여섯 번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말라기가 백성들 향해서 전달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말라기를 이런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죠? 원래 형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을 사랑했다. 라고 지금 말라기 시대에 창세기로 쑥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은 당하였으나.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후예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것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니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렇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면 에돔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막 부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왜 장자인데 그를 안 택하고 야곱을 축복하시냔 말이야.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 하나의 징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묻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 하나일까. 전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나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을 실제 믿고 있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의 답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에게 있냐? 묻는 거죠. 백성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목 꽂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지만, 그 내용물에 하나님 보시기엔 내용물의 성격은 어땠냐? 더러운 떡인 거예요. 저도 떡을 좋아합니다만은 떡이 더러운 거 묻으면 먹습니까? 먹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재물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실제 그것이 형식주의에 의해서 위선적으로 드리는 떡임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속으로는 만원 회의를 하시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냉소주의 입각해서 그 재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는 드리지만 실제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가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잘 보세요. 약속이 성취 안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동물을 드리려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동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는 것, 눈먼 것을 금방 죽을 거기 때문에 그냥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레위인들한테 얼마 찔러주면 그냥 확 잡아가지고 눈먼 건지 아닌 거 어떻게 이왕 태워버릴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서 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리 툭툭 잘라가지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꼬리 잘라서 몸뚱아리만 드리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금방 와서 섞여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 뭔 상관이,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아까 읽었던 그 내용,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왜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병든 걸 드리는 거예요. 뭔가 애가 원활하지가 않아. 뭔가 애가 밥도 안 먹고 뭔가 안 좋아. 그런 걸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 싸게 파는 것을 얼른 사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연했다. 그렇죠? 이것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신앙과 제사장들의 불신앙이 함께 합작이 되는 거예요. 합작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두 건이었으면 이런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안 했을 겁니다. 몰랐겠죠.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있던 아주 공공연한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총독이, 살아있는 총독이 병든 걸 좀 받습니까? 그건 기분 나쁜 일이죠. 모독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경외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인정함이 없냐.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이 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지 않고 오시고 약속 성취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피곤하시네. 하나님 병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불신앙이 그들을 딱 잡은 거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빈정되고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마당땀만 밟고 있는 모습들이 모든 선지자가 주장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계속 나와요. 만군. 이 말씀은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스가랴에도 많이 나왔고 학계도 많이 나왔어요. 만군의 모든 것의 왕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동부터 서까지 자 동편부터 서편까지 하늘 끝부터 하늘 땅 끝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전 드나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신물이 나는 거예요.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못 드리게, 주 앞에 못 나오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닫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냐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맞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해 뜨는 것부터 해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래서 오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근거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왜? 드려도 응답도 없을까? 이왕 해도 없다고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번거스러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번거로운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데 절제하고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 병든 거 가져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2장 9절까지가 한 내용인데 말하겠네요.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백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얼마나 번거롭게 생각하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그 사람은 예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선순위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러면 드리고 안 드림 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신약시대인데 뭐 하나님의 다 은혜 하나님인데 저 그런 거 많이 말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중심을 보시고 왜? 너희가 긍휼로 돌아왔지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죄를 청산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허락하셨고 여호와를 알게 하셨고 너희를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가 그 죄를 청산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긍휼 때문에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씀을 모든 선지서, 특별히 뭐 우리 스가랴랄지 학계 내용에서 그런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번거롭습니까? 제가 설교했다라면 그렇게 번거로운가?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코로나 때문인데 아유 잘됐다. 2차에 한번 쉬자.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또 못 듣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도 잠깐 농담반 진담반 얘기했지만 교회 나오라는 말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쓰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발이 빠르게 다들 쉬는지.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한편으로는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믿고 싶어하지 않는 건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거 금해됩니다. 잘 생각하신 것이고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 깊은 속에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중심 자세를 묻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계속 발견하셔야 될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말씀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지면 이해가 안 돼요. 갈수록 반감이 생기고 갈수록 회의적으로 되고 왜? 우리 죄성이 그런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 본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날마다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웃음치면서 번거롭다고 하면서 굳이 그렇게 되냐고 말하면서 돈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쉽게 쉽게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내가 너희를 안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안 쓰고 이방인들을 쓰마 이렇게 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언제 사랑했냐? 예? 할례 받았는데요? 언제 날 사랑했냐? 예? 제사 드렸는데요? 야, 언제 너희가 날 사랑했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하냐? 따져볼까?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필요함을 계속 인식하셔야 되고 계속 믿음을 계속 드리셔야 돼요. 믿음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불신앙이 있고 또 이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사회가 나눠져 있고 그 교회가 사회가 한평생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해 될 것이고 교회 내 사단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발견이 있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우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우리에게 또 긍휼을 도와주사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시 번거로워하는 것은 아닌지 귀찮아하는 것은 아닌지 꿰뚫어보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속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를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도와요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응답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게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만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